Korea.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연대급 이상의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한국군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26일 공개된 디펜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대대급이나 이보다 낮은 급의 훈련을 하는 건 문제가 없다며 작은 부대 단위의 훈련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보다 높은 단위의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다며 하와이와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 워싱턴주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도 일부 상황을 놓고 최근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훈련에는 한국군도 초청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도 이날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외교적 협상을 궤도에서 이탈시킬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미군이 한국 상공에서 폭격기 비행을 하지 않는 이유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미한 협의에 따라 미군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67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0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기존 계획을 철회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 아이폰이나 노트북 컴퓨터에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자말 카쇼기 암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오는 30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르헨티나 당국이 보편적 사법 관할권을 행사해 예멘 내전에서 벌어진 전쟁 범죄와 사우디 반정부 언론인 카쇼기 암살 사건과 관련해 빈살만 왕세자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헌법은 전쟁 범죄와 고문 등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인정해 발생 장소와 상관없이 관련 범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최신의 F-35 전투기 100대를 미국으로부터 추가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니온 게이지아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리는 내각회의에서 장기 방위 계획을 확정하면서 F-35 전투기 100대 추가 구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이미 F-35 전투기 42대를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어 여기에 100대가 추가되면 모두 142대의 F-35 전투기를 갖추게 됩니다. F-35 전투기 도입 비용은 한 대당 8,8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F-35 전투기를 추가 구입하려는 배경에는 중국의 군비 증강에 대처하는 한편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해군함정 나포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독일이 나서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계엄령 선포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적대 행위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은 1년 중 물건을 가장 싸게 파는 블랙 프라이데이였습니다. 또 월요일은 온라인상에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하는 사이버 먼데이였는데요. 자, 추수감사절 주말 동안 나를 위해 열심히 돈을 썼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 돈을 쓰는 날. 27일은 바로 기빙 튜스데이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상업주의로 흘러간다는 비판 속에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로 시작된 기빙 튜스데이는 지난 2012년 뉴욕의 한 비영리단체가 시작한 캠페인입니다. 역사는 짧지만 많은 사람이 동참하면서 지난해 기빙 투스데이에 자선단체에 기부된 금액이 2억 7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기빙 투스데이엔 뭐 돈이나 물건 외에 개인의 시간과 재능도 기부할 수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의 경우 사람들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개인이 기부한 만큼 기업이 기부금을 똑같이 내서 자선단체로 가는 기부금을 두 배로 늘려주기도 합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5도로 맑은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1에서 2미터를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에선 0.5에서 1.5미터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3도에서 6도, 신의주는 영하 3도에서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2도에서 8도, 함흥은 영하 4도에서 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3도에서 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애나 로스의 노래입니다. 미국은 아직 화요일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기빙 튜스데이를 보내고 있는데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자고 노래하는 Reach Out and Touch Somebody's Hand 들어보시죠.
Reach out and touch somebody's hand.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if you can. Reach out and touch somebody's hand. Make this world a better place if you can. Just try. Take a little time out of your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과 무역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추가로 2,67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차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 간의 부적절 발언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 주 폴란드에서 열리는 제24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 당사국 총회의 주요 의제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경고했군요.
네, 중국이 최근 보내온 무역 합의 제안을 미국이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2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결국 합의가 안 되면 2,67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예고한 대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율은 10% 아니면 25%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무역 합의를 위해서 중국이 보내온 이 제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취할 조치로 142개 항목으로 정리해서 이달 미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한 이 시장 개방 확대 또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요구에 답변을 담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한 건 중국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록을 살펴본 뒤에 네다섯 개의 중요한 사안이 빠져 있다고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빠진 사안들을 곧 받아내게 될 거라고 당시 덧붙였었는데요. 일주일여 만에 수락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한 건 빠진 네다섯 개의 중요한 사안들을 중국이 그동안 보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미중 사이의 합의가 안 될 것 같고 예정대로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670억 달러어치의 추가 관세를 매기면 지난 9월부터 매긴 2,000억 달러어치 또 7월과 8월에 신규 부과한 500억 달러어치를 총 합쳐서 총 5,170억 달러 규모가 되는 건데요. 미국이 한 해 동안 중국에 수입하는 전체 물량이 5,000억 달러가 조금 넘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가 붙는 겁니다.
네, 세율도 상당하죠.
네, 그렇습니다. 7월과 8월에 신규 부과한 500억 달러어치는 25%를 매겼고요. 9월부터 매긴 2,000억 달러어치는 미국의 연말 소비처를 감안해서 그보다는 낮은 10% 세율을 정했는데요. 이 세율도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25%로 올릴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사실상 모든 중국 수입품에 물건값의 최고 4분의 1에 달하는 세금이 추가로 붙게 되는 겁니다.
네, 새로 10%나 25% 관세를 매길 2,670억 달러치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제품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요.
네, 앞서 관세가 부과된 품목들은 주로 원자재나 이 산업 원료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 소비재로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소비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소비자들은 이런 상황을 감내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미국 유명 회사 애플의 손전화나 이동식 컴퓨터에 추가 관세가 붙더라도 이 세율이 10% 정도라면 소비자들이 아주 쉽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중국에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는 거라고 주요 매체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2,670억 달러어치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거나 2,000억 달러어치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방침 모두 다 이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공론화했던 얘기들입니다.
네.
예, 그런데도 이런 얘기들을 이번에 다시 강조한 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중국의 양보는 없을 거라는 뜻을 부각하기 위한 거라고 미국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조만간 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죠?
네. 30일부터 이틀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미중 간의 별도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 외에도 이 양국 간의 통상 갈등 해소가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상 간의 만남 전에 실무 협상이 바쁘게 진행되는데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의 경제 담당 부총리가 통화도 하고 또 실무자 간의 접촉도 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142개 항목을 정리한 제안을 보내오기도 한 거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 내용을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 통상 마찰 해소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주요 경제 전문 매체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구촌 온에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 당국 간에 부적절한 발언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요?
네,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이 일본과의 외교 현안을 풀기 위해서 최근 일본 방문 의사를 밝혔는데요.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걸로 보도됐습니다. 언론이 전한 고노 외상의 관련 언급에 대해서 비외교적이며 부적절한 발언으로 본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27일 항의했는데요. 이 당국자는 이어서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 행하고 있는데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고노 외무상이 강경화 외무장관의 방일 의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부정적인 뜻을 밝혔길래 이렇게 한국에서 반발하는 걸까요?
네. 고노 일본 외무상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강경화 장관이 오셔도 곤란하다고 지적한 걸로 보도됐습니다. 고노 외상은 26일 집권 자민당 의원들과 당정 협의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강 장관의 방일 의사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고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양국 간의 외교 쟁점에 한국의 입장을 고집하지 말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첨예하게 입장에 갈리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을 얼마 전에 이 한국 정부가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 또 2차 대전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일본은 한국 측의 두 가지 결정에 모두 반대하는 건가요?
네, 일본 정부가 두 가지 사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은 지난주 일정이 잡힌 건 없지만 일본 방문을 늘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국 간의 대화를 하자는 건데요. 하지만 강 장관이 일본을 방문하더라도 한국의 기존 입장을 고집한다면 성과가 없을 것임을 고노 외상이 이번에 경고한 겁니다.
네. 자, 위안부 재단 해산, 징용 피해자 배상 외에 이 독도 문제도 양국 간의 갈등 요인이지요.
네.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하는 이 동해, 일본 해상의 작은 섬의 영유권을 놓고 두 나라가 오랫동안 다투었는데요. 26일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이 섬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미야코시 미스히로 영토 문제 담당상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상륙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런 한국 측의 움직임에 항의하는 결의문도 만들었다고요.
네, 집권 자민당 의원들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철회할 걸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26일 고노 외상에게 제출했다고 교토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결의문은 한국에 의한 거듭되는 국제 약속 위반에 대해서 가장 강한 분노를 표명해서 비난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조된 한일 외교 갈등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예,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국 대법원은 또 다른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일본 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이어질 걸로 한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가 열리는군요.
네,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제24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거의 200개에 달하는 나라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3일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실무회의 등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네,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들을 다루게 됩니까?
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목표는 이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 파리협정은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생태계 교란 등을 막기 위해서 각국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요.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자는 건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이를 위해서 각국의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방안과 이 검증의 투명성 확보, 또 개발도상국과 취약국들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런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입장차가 좀 크다고요?
네. 개발도상국과 도서지역 또 저지대 등 취약국들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목소리가 큰데요. 개도국들은 또 지구 온난화의 오염 책임 정도가 훨씬 적다면서 선진국들이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취약한 나라들의 기후 관련 사업을 위해서 연간 1000억 달러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700억 달러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한 상황인데 이번 회의에 참가를 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네.
예, 하지만 탈퇴 선언 후에 3년까지는 공식적으로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11월까지는 당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요. 이번 회의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파리협정이 미국에 더 유리해지면 탈퇴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검토하고 조율하는 일정도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카토비치에서 열리는 기후회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에 가장 중요한 기후회의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예,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유럽 국가들의 분열,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등으로 이 시행 규칙이 도출되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미하우 쿠테카 전 폴란드 에너지 부장관도 파리 협정 당시와 지금은 지정학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면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기적이 필요하다면서 다소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네럴 모터스가 북미 공장 5곳의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규모 구조 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사전 형량 조정 제도에 응했던 폴 매너포트 씨가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은 매너포트 씨를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보낸 새로운 화성 탐사선이 무사히 착륙에 성공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인 미국 GM사가 중요한 발표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GM이 26일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북미 공장 5군데의 가동을 중단하고 감원 그리고 또 일부 차종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제너럴 모터스, GM이라면 미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제조업체고요. 뭐 세계적으로도 1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GE나 GM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회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GM이 밝힌 이 구조 조정안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우선 가동을 중단하는 공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캐나다 온타리오, 그리고 미국 오하이오주, 그리고 메릴랜드주에서 각각 한 곳, 그리고 미시간주 두 곳에서 모두 5개 공장입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조립 공장이 세 곳이고 엔진 제조 공장이 두 곳입니다. 또 2019년 말까지 북미 지역 바깥에 있는 공장 두 곳도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는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노동자 감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네, 주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15% 그리고 관리직 직원 25% 정도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인원수로 보면은 뭐 대략 14,000명 이상이라는데요. 이 가운데 생산직이 6,000명 이상이고 또 사무직이 8,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GM은 이미 지난 10월에 자격이 되는 직원 18,000명을 상대로 희망 퇴직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생산이 아예 중단되는 차도 있다고 했는데요.
네, 모두 6개 차종인데요. 이 쉐보레 차종에서 볼트, 크루즈, 임팔라가 들어가고요. 뷰익 차종에서 라크로세, 그리고 캐딜락 차종에서 XTS와 CT6가 생산이 중단됩니다.
네. 자, GM이 이번에 이렇게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몸집을 줄이 그리고 여기서 아끼는 비용으로 미래의 유망한 차종과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목적에서입니다. GM 측은 이번 구조조정으로 2020년 말까지 매년 6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래 유망한 차종과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궁금하네요.
네, 차종으로는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둘 수가 있고요. 또 사업이라면은 차량 공유 사업을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GM이 생산을 중단하기로 한 이 쉐보레 볼트란 차가 전기차 아닌가요?
네, 볼트가 이 완전하게 전기로만 가는 차가 아니고요. 이 가솔린 엔진도 달려있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GM이 미래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건 이런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완전하게 전기 배터리, 그러니까 축전지로만 가는 차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네, 전기차 외에 이 자율주행차도 최근에 좀 주목받는 기술이죠.
맞습니다. 이 세계 자동차 업계가 사람이 몰지 않고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이 자율자동차 개발에 총력 기울이고 있는데요. GM도 이 자율 자동차 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겁니다. 그 밖에 차량 공유업은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와 같이 차를 나눠 타는 업종을 말하죠.
네. 자, 생산이 중단되는 차종은 그럼 어떤 근거로 지정이 된 겁니까?
역시 판매가 부진한 차종이 대상이 됐는데요. 모두 일반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은 이런 보통 승용차, 이 세단이라고 부르는 승용차보다는 덩치가 큰 트럭이나 스포츠형 다목적 차량인 SUV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포드 자동차도 곧 이 세단 두 종의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GM의 몸집 줄이기로 곧 미국 안에서 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참인데 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좋지 않은 소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GM의 이번 발표에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I was very tough. I spoke with her when I heard they were closing. And I said, you know, this country's done a lot for General Motors. You better get back in there soon.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시시피주로 지원 유세를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M 최고 경영자와 통화했다면서 그때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고 강경하게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GM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줬으니까 빨리 일자리를 회복시킬 것을 요구했다는 건데요. 미국 정부는 지난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GM이 큰 어려움에 처하자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 미국 자동차 업종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약속이 무색해진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공장이 문을 닫는 지역에 위치한 미시간이나 오하이오주 등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이 쇠락해가는 지역 경제를 살려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는데요. GM의 이번 발표는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조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노조와 현지 지역구를 둔 연방 의원들은 GM 발표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또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역시 이 온타리오 공장 폐쇄에 실망을 나타내면서 직장을 잃는 근로자의 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기소했던 이 폴 매너포트 씨와 관련한 소식이 하나 있네요.
네, 특검 측이 26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특검은 매나포트 씨가 사전 형량 조정에 응한 뒤에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나포트 씨에 대한 선고 일자를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폴 매나포트 씨는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 잠시 한 몇 개월 정도 트럼프 후보의 당시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네, 이 사전 형량 조정이라는 게 이른바 이 플리 바게닝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형을 경감받는 것이 바로 플리 바게닝입니다. 한편 매너포트 씨 변호인단은 매너포트 씨가 특검에 전적으로 협조했다면서 플리 바게닝 합의를 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매너포트 씨는 특검에 이미 여러 차례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모두 세 차례인데요. 이 첫 번째는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 두 번째는 세금 사기, 금융 사기 혐의고요. 또 세 번째는 증인 회유 혐의였습니다. 이 중에서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이 심리한 혐의가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혐의였습니다.
네, 매너포트 씨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죠.
네, 이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시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너포트 씨에게는 최대 징역 10년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너포트 씨가 합의한 이 사전 형량 조정은 워싱턴 DC에서 진행되는 재판에만 적용이 되고요. 이미 유죄 판결이 나온 재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자 특검은 매너포트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네, 특검이 뭐 구체적으로 매너포트 씨가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매너포트 씨를 집중적으로 심문했을 텐데 매너포트 씨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너포트 씨가 러시아 스캔들과도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진영 수뇌부에 있어서 이 특검 수사에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매너포트 씨는 특히 특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트럼프 타워 미팅에도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타워 미팅이라면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 러시아 변호사를 트럼프 후보 진영의 이 수뇌부가 만난 걸 말합니다.
네. 자, 그럼 매너포트 씨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일단 매너포트 씨에 대한 선고일자를 잡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특검은 합의가 깨졌다고 판단하고 매너포트 씨의 남아있는 다른 혐의로 또 추가 기소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매너포트 씨와의 플리 바게닝이 깨진 것은 특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중요한 증인을 잃은 것이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우주과학계에 경사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보낸 화성 탐사선 인사이트호가 26일 화성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Touchdown confirmed.
네, 착륙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 JPL 직원들이 이 환호성을 올렸는데요. JPL이 바로 이번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자동차 크기인 인사이트 호는 지난 5월 이 캘리포니아에서 아틀라스 5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는데요. 장장 4억 8천만 킬로미터. 거의 7달에 달하는 여정 끝에 화성의 엘리시움 평원에 안착했습니다.
네, 자 이번 착륙 과정은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 걸린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가 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 화성 대기 진입에서 착륙까지 과정을 공포의 7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총알보다 빠른 속도인 시속 2만 킬로미터로 날아가다가 6분 30초 안에 속도를 거의 0으로 줄여서 착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섭씨 1500도가 넘는 화성 대기 진입열을 견디고 낙하산을 펼쳐야 하는 등 힘든 관문이 많은데요. 나사는 이런 과정이 모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과정을 모두 지구에서 조정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미리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화성에서 보내는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려면 8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모두 끝난 뒤에 신호가 도착하는 셈이니까 뭐 여기서는 조정이 불가능한 거죠.
그렇네요. 네. 자, 그런데 나사가 이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전 탐사선 선들과 비교하면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뭐 패스파인더라든가 소저너, 큐리오시티 등 이전 탐사선은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요. 인사이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륙 장소인 엘리시움 평원에 그대로 머물면서 화성 표면이 아니라 화성 내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런 임무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화성 내부를 어떤 식으로 조사한다는 거죠?
네, 먼저 이 지진계를 이용해서 화성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진동을 감지하는데 이를 통해서 화성 암석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굴착기 비슷한 기구로 지하 5m 정도까지 파고 들어가서 화성 내부의 온도를 재게 되는데 이는 또 화성이 얼마나 활동적인지 가늠하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또 라디오 전파를 통해 화성 축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도 알아낼 계획인데요. 그러면 화성 내부가 액체로 돼 있는지 고체로 돼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지구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이런 도구를 설치하는 데만 여러 주가 걸릴 수 있다고 하고요. 따라서 인사이트가 수집한 자료가 오기까지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나사 측은 밝혔습니다. 인사이트는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번 인사이트 계획에는 8억 5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The Weeknd의 노래입니다. 당신과 사랑에 빠지면 얼굴을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진다고 노래하는 Can't Feel My Face 들어보시죠. And I know she'll be the death of me. At least we'll both be numb. And she'll always get the best of me. The worst is yet to come. But at least we'll both be beautiful and stay forever young. This I know. This I know.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it. She told me don't worry no more. We both know we can't go without it. She told me you'll never be in love. Oh, oh. I can feel my face when I'm with you. But I love it. But I love it. Oh, I can feel my face when I'm death of me, at least we'll both be numb. And she'll always get the best of me, the worst is yet to come. All the misery was necessary when we're deep in love. Yes, I know, yes, I know, girl, I know. She told me don't worry about it. She told me don't worry no more. We both know we can't go without it. She told me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밴뷸은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휘그당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요즘 민주당 쪽 신문은 휘그당의 해리슨 후보를 비꼬더군요.
술과 통나무집 작전이 국민들에게 잘 먹혀들고 있습니다.
통나무집과 궁전의 싸움, 사과주와 샴페인의 싸움으로 미국은 온통 들끓었고 이런 선거전은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백악관의 카페트는 발이 묻힐 만큼 두툼하고 벤 뷰렌은 비단 옷을 입으며 꽃향기가 나는 향수를 뿌린다는 내용도 빼놓지 않았더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3부 제임스 폴크 대통령 시대.
메인주를 기점으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총 투표수에서는 양측이 비슷한 표를 얻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해리슨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마침내 휘그당의 윌리엄 헨리 해리슨 후보가 미국의 제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윌리엄 헨리 해리슨 대통령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취임식 날 거친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1시간 45분 동안 쉬지 않고 취임 연설을 했는데 이 때문에 폐렴에 걸려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인 존 테일러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습니다. 존 테일러 부통령은 해리슨 대통령을 대신해서 4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고요. 1845년 제임스 폴크 대통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텍사스를 넘어 서부로 영토를 확장해 나갈 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문제는 1840년대 미국 정치에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1845년 의회는 텍사스주가 합중국의 주로 연방에 편입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테일러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불과 사흘 전, 그러니까 제임스 폴크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기 바로 전인 3월 1일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텍사스가 합중국의 주로 편입되는 걸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두 나라는 텍사스가 미 연방에 편입되지 않는 조건으로 멕시코로부터 텍사스가 독립하는 걸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텍사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 합중국 연방의 주가 되든지 아니면 멕시코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공화국으로 남아있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텍사스 의회는 연방에 주로 편입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 가지 공약을 내걸었는데 텍사스와 오레건을 미 연방의 일부로 편입시키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국민들은 합중국이 대서양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으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는 신념에 동조해서 폴크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국민들은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대륙 전역에 전파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여겼습니다.
오레건을 찾은 최초의 미국인은 뉴 잉글랜드 지역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물 가죽을 사고 팔기 위해서 자리를 잡았죠. 이후 미국인 탐험가 루이스와 클락은 루이지애나 영토를 건너 오레건 지역에 도착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1811년 존 제이콥 애슈터가 오레건 지역에 있는 콜롬비아강 어귀에 모피를 거래하는 시설을 세웠습니다.
영국 탐험가들도 영국에게 같은 지역의 소유권을 갖게 했습니다. 영국의 허드슨베이 회사도 콜롬비아에 거래소를 세우고 그 북부의 광대한 영토를 영국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레건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오레건은 정착민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이 지역을 공동 소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1840년대까지는 잘 유지됐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오레건을 향해 서부로 진출했습니다. 새 정착민들은 공동 점령 합의에 만족하지 않았고요. 이들은 오레건 전 지역이 미국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미국이 오레건 지역 전체를 차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폴크 대통령은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레건을 북이 49도 선에서 나눠서 북쪽은 영국이 차지하고 콜롬비아 강을 포함한 남쪽은 미국이 차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의 제안은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북위 49도 선을 기준으로 오레건을 나눠 갖자는 제임스 폴크 대통령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서류는 영국에 보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콜롬비아 강을 영국령 오레건의 남쪽 경계선으로 하는 겁니다. 이 외에 어떤 제안도 거부합니다.
영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자 폴크 대통령은 타협안을 철회했습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온다면 우리 미국은 오레건 전체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겠군요. 무엇보다 의회에 오레건에 대한 공동 점령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제임스 폴크 대통령은 영국과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진심으로 영국과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영국과 협상을 하려면 이렇게 강력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846년 의회는 폴크 대통령에게 공동 점령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감돌자 영국은 오레건이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국은 폴크 대통령이 처음 제안했던 타협안을 다시 꺼냈습니다.
허드슨베이 회사의 거래소가 콜롬비아 강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국은 콜롬비아 강을 경계선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레건 때문에 굳이 전쟁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처음 폴크 대통령이 제안했던 대로 오레건의 영국과 미국 경계선을 북위 49도로 하도록 하지요.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뉴스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tough line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I would take a tougher line with the North Koreans.
저라면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먼저 tougher lin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line은 태도를 뜻하고 tough는 강경한이란 말입니다. 미국이 북한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는 질문에 I would take a tougher line with the North Koreans 라고 했는데요. 저라면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has been almost bending over backward in recent times. We may need to sort of signal a bit tougher stance.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애썼는데요. 미국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bend over backward 라는 표현이 나오죠. 직역하면 뒤로 몸을 젖히다인데요. 비상한 노력을 하다? 애쓰다라는 말입니다. President Trump has almost been bending over backward in recent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애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 tougher stanc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stance는 어떤 일에 대한 입장입니다. tougher stance는 tougher line과 같은 뜻이어서 We may need to signal a tougher stance. 미국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would take a tougher line with the North Koreans.
저라면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has been almost bending over backward in recent times. We may need to sort of signal a bit tougher stance.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애썼는데요. 미국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tough lin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U2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있건 없건 난 살 수 없다고 노래하는 With or Without You 전해드리며 전이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ll wait for you. Sleight of hand and twist of fate. On a bed of nails she makes me wait. And I wait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With or without you. Through the storm we reach the shore. You gave it all, but I want more. And I'm waiting for you. With or without you. We'll be right back.
Voice of America.